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혹독한 여름이 지나가고 마침내 9월이 돌아왔습니다.
아, 9월이구나.
네, 이번 달에도 지치지 않는 4개의 심장과 2개의 혀. 제가 박지 작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용 기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그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다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밝은 이 목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아, 요즘 지금 들떠 보이는 것이 거슬리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요즘 아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까지 병원에 있었고요.
아이고.
아, 네, 마침내 건강이 퇴원을 해서 네, 이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의학이 좋아서 잘 앉아 계셔서 그렇지 정말 큰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약간 뭐랄까 때리고 싶은 느낌이에요.
밝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제 퇴원을 반겨주는 사람은 처음이다.
아, 네, 네, 지금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게 웃고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는 그 상온초 전도체로 우리나라가 미래를 주도하는 아름다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별로 좋은 과학 소식이 없고요.
네.
하지만 범아시아로 인류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장시켜보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시안 형제, 우리가 지대한 애정을
형제가 되었군요.
네, 갖고 있는 아라랄의 나라 인도가.
아. 네.
아니 무슨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묶입니까?
지난 23일 달의 극지방에 무인 우주선을 무사히 착륙시켰습니다.
맞다, 진짜. 네. 하필 또 러시아 실패한 직후에 또 성공해 가지고.
네, 그렇죠. 사실 그 러시아, 일본 줄줄이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인도가 미국, 러시아 실은 구소련이죠. 네.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달의 남극에 착륙한 걸 뭐 세계 최초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2019년 찬드라얀 2호의 착륙에 실패한 후에 4년 만에 이룬 성공이라고 하고요. 찬드라얀 1호가 달 궤도에서 탐사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인도가 뭐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비용이 인터스텔라 찍는 비용보다 덜 들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 했던 생각나죠?
네. 인도 분들도 그 이야기를 약간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아, 네네. 네, 이 약간 가성비, 우리는 가성비 개발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륙 지점은 이제 미래 달기지 후보지 중에 하나인 달의 남극 지역입니다.
아, 거의 뭐 물 구하기 쉽고 뭐.
네, 그렇습니다. 영구 음영 지역이 많아서 증발되지 않은 물이 얼음 형태로 상당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비크람이라는 이름의 착륙선으로 물, 얼음, 헬륨3 등의 자원을 탐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크람은 인도의 이 우주 개발 기구를 창립하고 네. 초장에 운영할 때 큰 활동을 했었던 인도 이 과학 기술인 이름을 딴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비크람 요가가 유명해서.
뭐 그것도 뭐 약간 그런 사람 이름 그런 쪽에서 온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 사람 이름을 딴 것입니다. 비크람.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인도 우주 개발의 특징인 가성비가 매우 잘 구현이 됐습니다. 일단은 전체 프로젝트가 1000억이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가도 하시고 과학 기술도 하시고.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아니라, 다른 네. 분이군요.
네. 의외로 같은 분 아닐까요? 다른 분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비크람 탐사차가 26kg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로버까지 가는 거예요?
네, 로버 같이 갔습니다. 네.
착륙선 자체는 한 1.5톤? 뭐 1.7톤? 네, 정도 되니까. 네, 네. 착륙선 자체는 대충 한 소형차 정도, 아, 네, 정도 되는 그런 크기와 그보다 좀 더 무거운 무게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탑재하고 있는 그 로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약간 경량급으로 나와가지고 네. 달을 이제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달의 여러 가지 흙과 그 모래의 성분을 검사하고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로 물이 좀 섞여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착륙은 또 다른 그러니까 뭐 발사를 하고 궤도에 올리고 뭐 다른 달 궤도에 올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 착륙은 뭔가 그 그렇죠. 다음 레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나라들 막 실패하고 이런 걸 보면은
특히나 이 달 남극 같은 경우에 이 물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욱더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달에는 물이 있으면 뭐 공기도 없어가지고 압력이 일단 너무 낮거니와 햇빛이 한번 내려쬐이면 온도가 막 100도 이상 훅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금방 다 증발돼가지고 우주공간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햇빛을 안 받는 데에 그나마 물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인데 달의 남극 쪽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그늘이 질만한 울퉁불퉁한 지형이 많고 산, 언덕, 뭐 계곡 이런 게 많고 그러면서 햇빛은 안 들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구로 따지면 비행기를 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밤중에 무슨 막 유도등 이런 것도 없, 달에 그런 게 있을 리도 없잖아.
아, 그렇죠. 안
되는데 평지에 착륙하는 것도 아니고 산비탈에다가 착륙을 해라.
그렇죠.
라는 거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달 남극 착륙이라는 게.
아,
그런데
그러네요.
인도에서 이번에 산뜻하게 착륙을 시켰다는 거는 사실은 기술적인 쾌거이고 전통적으로 인도가 우주 강국으로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인지는 진짜 전문가들 잘 분석을 해보셔야 알 수 있겠지만 인도가 요즘 또 IT 강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이런 발달한 IT의 능력으로 저는 여러 가지 센싱이라든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자체적으로 바로 계산을 아주 정밀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잘 제어해서 착륙을 시키는 능력, IT를 잘 증명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아닌가 라는 생각을 줄 정도의 상당히 어려운 임무였는데 네. 멋있게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인도 국민들이 막 엄청 기뻐하는 영상 이런 게 나오면서 그 아나운서가 논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성공으로 인해서 내년에 뭐 그 모디 총리가 세 번째 임기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는 뭐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다 뭐 이런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인도도 사실 좀 되게 복잡한 나라잖아요. 뭐 민족적 갈등도 되게 많은데 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좀 어떤 되게 드문 국가적인 단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탐사선은 착륙할 것인가?
네.
아랄라를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도에서 화성 착륙에 성공을 했을 때 네네. 그때 그거를 다룬 영화가 한 두 편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어, 네.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정말로 그 영화 보면 중간에 막 그런 노래도 막 나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춤도 추고 하겠죠. 네.
아, 그런 가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좀 이런 어떤 성공과 미래를 향하는 뭔가 어떤 비전이 되게 필요한 때인데 네, 어쨌든 인류의 인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인도 달 착륙을 매우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나라에 좀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아까 최 시장님께서 뭐 인도가 아시아 형제 국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주 개발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관계가 깊다면 상당히 깊은 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한 인공위성이 우리별 1호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지난번에 이 격동 500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우리별 1호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의 서리 대학교 기술로 그거를 배워가지고 이제 만든 인공위성이었죠. 그리고 우리별 2호가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국내에서 서리 대학교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최소화하고 우리끼리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서 올린 게 우리별 2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별 1호, 2호는 그러니까 영국 기술로 유럽 로켓에 실어서 보낸 위성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자 설계로 만든 인공위성이 우리별 3호였는데 이 우리별 3호를 인도 로켓에 실어서
그렇죠.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게 뭐 PSLV인가? 인도의 뭐 걸작 로켓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면서 믿을만 하기로 유명한 로켓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런저런 이유로 막 1년에 한 뭐 5, 60번씩 로켓을 보냅니다. 인도가 싸지 이러면서 해외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인공위성 개발 역사에 서막을 장식하던 그 9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추억이 인도와 함께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성공을 하면서 이게 프로젝트 전체가 그 펠콘 9 로켓 한번 발사 비용이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좀 되게 훌륭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한 달이 지났으니까 작가님이 세차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그럴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걸 이제 쿨타임이라고 하죠.
네, 쿨타임 찾았기 네. 때문에 각자식의 역설 사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사나 뭐 어떤 재밌는 시사에 대한 뭐 유행어 이런 거를 접하다 보면 무슨 무슨 역설 뭐 이런 게 있다. 역설적으로 무슨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을 접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뭐 과학에서도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역설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뭐 EPR 역설 뭐 이런 걸 우리가 격동 500년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점이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역설들을 다양하게 모아가지고 소개해본 그런 책입니다. 네. 과학의 역설들은 사실은 한 대 다 뭉뚱그려가지고 좀 짧게 다 몰아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각계각층 온갖 분야의 다양한 이상한 역설들. 예를 들면 우리 격동 500년에서 설명드렸던 걸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맨더빌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샤틀레 후작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어떤 나라가 사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 사회의 사람들이 되게 다 막 좀 이기적이고 다들 막 사치스럽고 막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있다. 근데 그런 사회가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의 침략도 잘 격퇴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다 서로서로 검소하게 착하게 지내는데 몰두해서 사는 그런 사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회는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면 금방 망하는 그런 이상한 역설이 일어난다. 꿀벌의 우화 소개해드리면서 그건 이제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꿀벌의 우화를 썼기 때문에 맨더빌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막살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만하죠. 뭐 그런 거 맨더빌의 역설 뭐 이런 것도 이 책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언뜻 생각해서는 이게 말이 돼 싶은데 좀 수학적으로 잘 따져본다거나 과학적으로 잘 계산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딱 깨게 하는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주식 투자 여러 가지 분야에 어떤 그런 좋은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네. 가을에 한번 읽어봐야 할 어떤 명저가 아니겠는가 라고 꿈을 꿔보는 그런 책 곽재식 역설사전입니다.
책 뒷표지에 말장난의 대가 곽재식이 펼쳐 보이는 기가 막힌 역설의 묘미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출판사에서 그게 홍보 문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써보신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이 아재 개그를 좋아한다는 이상한 개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변해가면서 세계 우리나라 전체의 이 아재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뭐
말장난의 대가라기보다는 사실 주식 테마주 분석의 대가라고
더욱 아니죠. 네. 네. 주식하지 않고요.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곽재식의 역설사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설 테마주. 네.
그럼 오늘의 과학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포 여왕 이탈리아의 생화학자 리타 레비몬 탈치니.
그렇습니다.
레비몬 탈치니.
아버지 성이 레비고요. 네. 어머니 성이 몬탈치니라 가지고 그걸 두 개를 따 가지고 레비 몬탈치니입니다.
아, 이거 부모 성쓰기 운명 같은 거.
그렇습니다. 이름이 리타고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냐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NGF 너브 그로스 팩터 신경 성장 인자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이탈리아의 과학자이고요. 이 NGF 신경 성장 인자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성장 인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질 중에서 거의 최초로 좀 규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인자라는 거를 규명하는 돌파구를 열었기 때문에 높게 평가되는 과학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장 인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장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물질이 닿았을 때 세포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조금 밑바탕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도 처음에 사람이 시작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포가 계속 크고 해가지고, 뭐 아기가 됐다가 어른이가 됐다가 청소년이 됐다가 어른이 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여튼 세포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나 무슨 뭐 멸치나 왜 갑자기 멸치가 떠올랐죠? 개나 돼지나 사람 개 돼지 멸치 세포 하나일 때를 가져와가지고 그 상태를 살펴보면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긴 모양은 뭐 대단히 뛰어난 과학자들이라고 해도 현미경으로만 봐서는 뭐 멸치하고 사람 정도면 구분을 거의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 하나의 세포일 때 활동하는 뭐 어떤 그런 모양을 봐도. 예를 들어서 뭐 멸치 세포는 뭐 물에서 뭐 더 잘 산다든가 사람 세포는 왠지 세포 하나라도 좀 영리하게 움직인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 세포 하나일 때는 그냥 다 같은 하잘 것 없는 그냥 세포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어떤 모양으로 계속 분열해가지고 다른 세포들을 거느리면서 점점 불어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전체적으로 크지 않고 물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아가미 세포 같은 것들을 많이 발달시킨 다음에 지느러미 같은 데다 세포를 많이 붙이면 멸치가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세포를 많이 만든 다음에 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경세포 같은 거를 많이 키우고 뭐 털 많이 만들어지는 세포는 좀 덜 키우고 이러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동물이 되느냐가 정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개별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덤덤하게 생겼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은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지요. 뭐 무슨 뭐 김희선 세포는 뭐 세포 하나일 때부터 엄청 예쁘게 생겼고 네. 뭐 정우성 세포는 아유 세포만 봐도 되게 남자답게 생겼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정말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을 결정한다. 인간성, 어떤 동물성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 그러면 세포가 어떨 때 어떻게 자라나느냐. 어떻게 한 세포는 사람으로 점점 자기의 동료 세포들을 만들어 가지고 크고 어떤 세포는 자기의 동료 세포들을 또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멸치로 크느냐. 사실 굉장히 신비한 문제고 생명의 근원과 많이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장 인자 그로스 팩터라는 화학 물질이 세포에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언제 어떻게 커나간다라는 게 정해지는 것인데 그 성장 인자라는 거를 밝혀내는 그 첫 번째 돌파구를 연 것이 신경 성장 인자를 찾아낸 리타레비 몬탈리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별로 많이 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되게 뭔가 새롭고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름 얘기도 꺼내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뭐 이름 얘기부터 돌입해서 시작을 해보죠. 네. 네. 1909년 생이신데요.
이야.
이분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100세를 훌쩍 넘어서 사셨기 때문에. 2012년대에 돌아가셨고, 100세를 훌쩍 넘어서 사셨죠.
장수. 이분은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모두 보고.
냉전이 끝나는 것도 보셨죠.
네.
냉전이 끝나는 것도 보셨고, 네. 아이폰 이런 제품이 발매되는 것도 보시지 않았을까요?
보셨죠.
그렇죠. 아이폰이 언제 나온 거죠?
2011년 뭐 이 무렵에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다 보시고.
뭐 리먼 브라더스 망하는 거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아유, 내가 어릴 때는 라디오란 것도 없었는데. 막 이러셨겠죠.
아유, 내가 그때 리먼 브라더스 안 사길 잘했네. 뭐.
내가 어릴 때는 사람들 다 막 마차 타고 다녔는데. 이러시던 분이죠.
잠깐, 비행기 발명이 몇 년도죠?
이분 비행기 발명보다는 그래서 좀 나중에 태어나요.
아, 그래요,
1909년생이시고요.
아, 네네.
1909년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인물로는 동료 중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섬집아기.
섬집아기. 저는 어릴 때 섬집아기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릴까?
맞아요.
이게 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수수께끼였습니다.
아주 할머니가 이거 부르면 할머니 이거 부르지 마 이렇게.
노래가 막 그렇게 가사가 암울한 것도 아니고 멜로디가 막 그렇게 뭐 단조의 멜로디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 노래는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 걸까?
아기에 이입해가지고 엄마 어디 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잘 자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요. 네.
집보다 그냥 잘 자는데. 저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뭐 이 노래에 대한 이상한 공포 썰 뭐 이런 것도 막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 그럴 수 있다고. 네. 공통적인 약간 감정이에요.
노래가 약간 이상하게 좀.
그 팔은 누구 거야 뭐 이런 거.
팔배고 자기 팔이.
하여튼
집에서 혼자 사는데.
하여튼 노래가 이상하게 네. 좀 뭔가 슬프고 스산한 느낌이 이상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못 박혀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 노래를 작곡하신 이흥렬 작곡가 같은 1909년생이시고요.
네.
이분이 섬지막이만큼 또 히트한 또 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작곡하신 딴 노래. 우리나라 어떤 군가의 대표곡으로 불리우는 진짜 사나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나이로 대요.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업폭이 넓네요.
섬지막이 작곡한 분이 그것도 작곡했다. 같은 1909년생이시나 동갑이시다.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 아기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재밌겠군요.
네, 파도가 키운 아기가.
약간 해병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 1909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리타 레비 몬탈치니리. 리타라는 이름은 마가리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마가렛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이는 이름이죠. 영어권도 그렇고 유럽권에서 전체적으로. 그림 동화에 보면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과자로 만든 집에 갔더니 안에 뭐 마녀가 살고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레텔도 사실은 이 마가리타가 변형된 이름이죠.
아, 진짜요?
네. 예. 아, 그럼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예. 그레텔도 독일 쪽에서, 예, 마가리타, 그러니까 마가리타에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뒷부분을 잘라가지고, 마가리타. 리타라고 부르고, 아. 비틀즈 노래도 있죠. 러블리 리타! 뭐 이런 노래 네. 있죠. 리타. 뒷부분만 잘라서 리타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거기서 G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레텔이라고 독일에서는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다. 예, 뭐 이 이름을 딴, 뭐, 가톨릭의 뭐, 성리어 뭐 이런 분도 있고, 용을 잡아 죽인 걸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신데. 예, 그래서 뭐 그런 분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리타고. 레위라는 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 성인데요. 레위라는 거는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레위.
예, 거기 이제 무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예, 뭐 율법 네.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뭘 하면 안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막 줄줄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살면 살 수가 없죠.
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네. 거기서부터 되게 힘들어하게 되는. 네, 그걸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그 레위기가 이제 레비인데, 고개 고개에서 따온 레비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쪽 말이죠. 아, 네. 그, 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계.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유대계시고요. 뭐 어떤 책에 보면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탈리아에 살던 유대인 집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그쪽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흘러흘러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서 이탈리아에 살던 그런 가문이 이어져 내려온 거다.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면 우리나라가 고조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런데 네. 막 우리가, 아, 우리 조상님이 말갈족이었어. 막 이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몬탈치니가 약간 좀 해석이 어려운데요. 이탈리아에 보면 몬탈이라는 지명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몬탈치니 아마 몬탈 그런 쪽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 어머니 쪽 성이 몬탈치니다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친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사람을 뜻하는 말에 뭐 사실은 그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네. 일관된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뭐 적당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아버지는 아다모 레비였는데요. 아다모. 여기서 아다모라는 말은 이제 아담이라는 뜻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로 하면 남성형, 최초의 남성.
남성형 아담. 어미가 붙어서 아다모가.
그런 건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다모 레비인데 이분은 전기 기술자 출신이신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오. 집안 자체가 좀 부유한 그런 집안이라 가지고.
18세기 말, 아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기 기술자면 꽤 최첨단.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기술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네. 이분이 원래 집안 자체가 좀 잘 됐던 집안인데,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갑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자기의 공장을 하나 갖추는데 성공한 그런 사업과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전기 기술자였고요. 수학도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약간 수학자 비슷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델레 몬탈치니는 뭐 예술 같은 걸 좋아했다. 뭐 그림을 그리는 거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리타레비 몬탈치니가 태어난 후에는 가정주부로 예, 쭉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아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교 그 예배하는 곳에 계속 가야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깊은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엔 사업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냉담자.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아, 어이 샬롬, 막 아유 같은 제품 유대인 제품 사주셔야죠, 막 이러다가도
우리 손으로 만든.
또 가톨릭 만나는 사람하고 할 때, 아유 뭐 요즘 세상에 유대인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 한잔 하시고 네. 뭐 하시면서, 아유 뭐
아유 교황님 만세 이런 거.
뭐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또 마치 뭐. 약간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사업하시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리타 레비 몬탈치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종교를 믿지도 않았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뭐, 또는 이분이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이탈리아에서 되게 성공하십니다. 뭐 당연히 뭐 노벨상도 하지만 네. 성공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문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막 무슨 뭐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성공의 끝이죠. 프리메이슨. 네.
그래서, 본인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로마 시대 때, 뭐, 이스라엘 이쪽에서 뭐 건너온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에서 온 성씨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고려 시대 초기 이럴 때 넘어온 성씨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한 천 몇백 년 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000년 전 이 정도인데 로마 시대면 그보다도 훨씬 더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옛날인데 뭐 굳이 이걸 유대인으로 따져야 되느냐?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았고 아버지 때부터 뭐 거의 그렇게 갔고 그런데 이분 2차 대개 대전 요 시기 20세기 중반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고 살고 있어도. 주변에서 아 근데 너 유대인이잖아 뭐 이런 거를 많이 당하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뭐 그런 이스라엘 같은 데서 출판하는 세계를 빛낸 위대한 유대인들 뭐 이런 거 하는 명단에 항상 올라옵니다.
네.
예, 결국 어떻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유대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서 좀 적을 만든 이런 거 해당하는 인물이 리타 레비 몬탈친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언니하고 오빠가 있었고요. 예, 언니하고 오빠가 건축가로서 이탈리아에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 됩니다. 오빠가 지노 레비라는 분인데 건축가로서 이탈리아에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 되고 동생 파올라가 있었는데 동생 파올라하고 쌍둥이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쌍둥이
깜짝 놀라십니까?
네, 아니, 이런 그래. 훌륭한 분이 이런 훌륭한 유전자를 갖춘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니.
네. 그런데. 파울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예술 쪽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좀 미술, 뭐 조각 이런 걸 했던 분으로 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잘 성공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가족들이 다 장수했어요. 그렇지만은 리타 레비 몬탈친이가 압도적으로 제일 장수했습니다.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부유하고 뭐 여러 가지로 교육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을 만한 분위기였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만 1909년생인 리타 레비 몬탈치니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중등교육까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육을 어느 정도 받기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다 마치고 나면 졸업장을 받아서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교학생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하죠. 한국인의 이런 시각에서 보면. 네.
황당하긴 한데 이분 태어난 게 또 생각해보면 대한제국 때니까.
아버지가 그냥, 공부를 뭐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건 내 아빠 이런 식이 아니라, 넌 공부를 하면 안 돼. 공부를 하고 싶겠지만 하지 마라고 적극적으로 말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되니까 그 인물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때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분 아다모 레비가 왜 그런 생각에 빠졌냐면 일단 이분이 약간 성격 자체가 좀 강한 성격이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의지를 굽힐지 모르고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손 모양이 생각나는데 이 손 모양이
약간 좀 그런 집안에서 좀 불같은 아버지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도 했거니와 이 아버지가 무슨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 여자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팔자가 사라진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대한제국 실제로 사람, 대한제국 우리 사람. 할머니도 그런 이유로 한글을 안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글조차도.
예. 나중에 그래서 그때 몰래 배우다가 맞고 이런 얘기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 좀 있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세대보다도 조금 더 앞선 분이시니까 더 그렇기도 한데. 아버지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잘 사는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자매 중에 그러니까 리타 레비 몬탈치니의 고모죠. 고모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박사를 땄다라든가 문학 박사를 땄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탈리아 유럽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좀 힘들게 풀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 사실 공부한 거하고 뭐 큰 상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데 이 당시 아버지 눈에는 그런 건수를 여러 번, 몇 번 자기 근처에서 보다 보니까, 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하면 결국은 그 공부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직업을 갖고 싶어 하고, 자기만의 전문 직업을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걸로 자꾸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을 돌보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잘 사는 그런 거는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탈리아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빠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우리 이 격동 500년이 특히 여성 과학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룬 프로그램으로 사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지금 쭉 보면 여성 과학자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잘 사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통계적으로 보면 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옛날에 그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이런 경험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뭐 연구를 해본 결과는 아니지만 사람이 숫자 3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가 사건이 3번 일어나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 맞아.
누가 동전 던지기 내가 동전 던지기 보여줄까? 야, 한번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뭐 앞면 나올 수 있죠. 2분의 1 확률인데. 두 번 또 던졌어. 그 또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아, 연속으로 두 번 앞면이 나오다니 신기한 우연이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 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는 걸 누가 보여주면 이건 뭐가 있다. 기술이 있다. 맞아요. 혹은 뭔가 마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 번 연속 앞면으로 나오는 것도 수많은 그런 확률의 세계에서는 하다 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이 인지 자체가 제 생각하기에는 숫자 3에 도달하면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뭐 애거서 크리스틴가가 한 말이 있는데 뭐 한 번이면 뭐 우연이고 두 번이면 뭐가 어떻고 세 번이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고대 중국에서도 삼인성호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아이 뭐 야 요즘 세상 호랑이 어딨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야 호랑이 있어라고 하면 아 이상한 사람이 둘이나 있네라고 하는데. 세 번째 사람이 호랑이 나타났어 하면 진짜 호랑이 있을 수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우리 아빠가 외아들이어가지고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딸만 셋이거든요.
아, 네네.
할머니가 딸을 셋을 낳고 나니까 아 우리 엄마는 딸밖에 안 낳는 사람이구나라고 딱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애 낳으라는 소리.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진짜 숫자 3에 도달하면 확 꽂히는 경우 정말 많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도 아니면 제 인생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전공을 뭘 고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야 너는 이 전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전공을 택했어. 근데 저 막상 해보니까 완전 안 돼가지고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이거 괜히 이거 골랐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친구하고 그렇게 많이 연결시키지 않아요. 공교롭게 그 친구가 말한 게 이상하게 잘못 맞아 떨어졌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 말까라고 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이런 문제가 있잖아. 결혼 안 했어. 근데 시간 보내고 나니까 그때 결혼을 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까지는 아 그 친구가 말한 거 이상하게 내 인생하고 엇나가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러고 살다가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주식 이거 투자해 이거 잘 될 것 같아 투자를 했는데 폭락을 해가지고 완전 모아놓은 이제 돈까지 다 말아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세 번 그런 일을 당하면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쟤는 나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 뭐를 꾸미는 것 놈이다. 내지는 제 생각은 뭔가 나하고 안 맞는다.
그렇죠.
쟤는 나하고 맞을 애가 아니다. 근데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 거냐 사실.
맞아요, 맞아요.
세 번이 맞아 든다는 게 뭐 세상에 사람이 80억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뭐가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 번인 사람도 있고 네 번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 그 형의 그러니까 형수님께서 아들 셋을 낳고 다음은 딸이다 해가지고 또 낳았는데 넷째도 아들이었거든요. 정말 딸 낳으려고 아들을 넷 키우는 분, 그 형수님이 계셔서 네 번째는 포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저는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동물들 중에 보면 숫자가 하나, 둘, 셋까지 구분하는 동물들이 꽤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
근데 셋 이상을 구분하는 동물들이 드물다고 해요. 셋, 넷, 다섯, 여섯은 다 비슷하다.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게 하나가 있고 나와는 다른 상대가 있을 때가 두 개고 그거 말고 뭐 하나 더 있다라고 할 때가 이제 세 개인데 그 이상은 좀 따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경험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 번이 뭔가가 반복되면 어떤 그런 통계로 우연으로 아무리 그럴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누가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아 하여튼 아니야 내가 직접 경험해봤는데 정말 막 그거는 진짜 빼박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선이 뭔가 세계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아담오랩이 아버지도 그런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그 어른이 그 여성분이 세 분 계시니까
뭔가 좀 자기 자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 명의 사람이 교육은 잘 받았는데 뭔가 인생이 힘든 걸 많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영광없게 지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육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봐도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런 그 확신이 생기고 나면
그래서 이 리타 랩이 보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뭐 우리 처지에 무슨 공부냐 이런 식으로 그냥 방관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막는.
네. 지원도 안 해주고. 대학 이런 거 가지 마. 가면 안 돼. 결혼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근데 이제 10대 때고 하다 보니까 반발심도 많이 생긴 거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되게 싫어. 막 되게 어릴 이분이 남긴 글을 보면 어릴 때부터 난 아버지가 싫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 그럼 그러니까, 원래 10대 때 아버지가 뭘 하지 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반대할 필요도 있어요. 그 해야 되는 맞아요. 행동에 대해서.
무슨 뭐 심지어 어떤 얘기도 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는 네. 진짜로 우리 아버지는 코수염을 기르셨는데 네. 아버지가 뽀뽀해 줄 때마다 코수염이 너무 따가웠다. 아, 정말 싫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또 아버지를 되게 사랑하는 그런 걸 또 많이 표출하시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10대 후반에. 네.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10대 후반. 네, 그러면 그래서 30년대네요.
20년대? 20년대 정도? 그렇죠. 20년대 후반 10대니까, 그렇죠. 20년대 후반. 네, 그 정도에. 뭘 해야 될지 좀 놀고 집에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뭔가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분은 소시적에는 뭐가 되고 싶어 하셨을까요? 곽재식이라는 사람처럼 곽재식을 보지는 않았겠죠.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에 빠지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진짜 붉은 돼지 배경입니다. 이 무렵은
네. 네.
스웨덴의 문학가로, 스웨덴의 소설가로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로 셀마 라겔레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대표작이 뭐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소설로 닐스의 모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애니메이션을 알죠, 저는.
네, 닐스의 네. 이상한 모험 뭐 이런 식으로도.
작가군요.
네.
그 뭐 기러기 타고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의. 네, 네. 그게 뭐 제일 유명하죠. 네. 사람이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네. 그 이제 원래는 이분이 그 교육 용도로 아 이게 라글레프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겠다. 네. 하여튼 닐스의 모험 그 작가입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타신 게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태어나던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아 노벨상 수상 작가 이러면서 네. 유행한 지 한 십몇 년 이렇게 지난 게 이분 10대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소설 같은 거 특히 좋아하면서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문학 교육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것보다도 집안에서 집안일을 계속해주던 어떤 보모, 집사 이런 역할을 해주던 분으로 지오바타 브루타타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성이신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시든가 한창 감수성 예민할 요 10대 무렵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어요.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정말 고귀하고 좋은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전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 2, 3년 막 헤매는데 헤매면서 막 많이 싸웠겠죠. 엄청 싸웠겠죠. 막 뭐 어머니가 많이 말리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자식 못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 못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네. 없다고. 아버지가.
아빠는 바보야. 뭐. 그 바보가 벌어온 돈으로 지금. 뭐.
결국은 아버지가. 네. 그래, 대학 가고 싶으면 대학 가라. 라고 해주게 됩니다. 근데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아니, 뭐,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야지. 당시에 이탈리아의 웬만한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여학생한테는 수학이나 과학을 아예 안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아, 뭐, 여자가 사는 데는 과학은 별 필요 없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었나 봐요.
글이나 읽으면 되지.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입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아버지, 대학 가라고 그러면 그냥 대학 문 열고 들어가면 대학 가시는 거냐고. 뭘 배워야지 시험을 치고 대학을 가죠.
그러니까 가려면 가보든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나한테 뭐 한번 힘든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또 따셨나 봐요.
네.
아버지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 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과외를 붙여줍니다. 아버지가
돈은 있으시네.
아버지가 좀 돈 또 집에 기둥뿌리 하나 뽑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돼.
당시에 그 지역에 교수 두 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대박이다.
교수 두 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네.
한 8개월 네. 특훈을 받고 싶은 만큼 받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 이분이 살던 고향이 토리노였습니다. 이탈리아 네. 토리노. 토리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 토대.
토리노 뭐 뭘로 유명하죠? 토리노. 이분 토리노에서 그래서 계속 한동안 사시고 네. 쭉 경력을 이어가시는데 뭘로 토리노 한번 생각하신 거 있나요?
수위 같은 걸.
네.
수위.
토리노 수위.
그럼 이상 사람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토리노 대학에서 유명한 나.
약간 양호토리노 대학 유명하고 뭐 이런 거 해서.
네, 뭐 토리노 대학에 대해서 뭐 저희 격동 500년 시간에 한번 지나가다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전에 저도 이거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토리노 하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그 도둑질을 다룬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케이퍼물이라고 하는 네, 도둑질 네.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영화의 좀 대표작으로 1960년대에 나온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돈 털어가지고 도망치는 영화. 네. 그 이탈리안 잡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이 토리노죠.
아.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안 잡이 2000년대에 나온 리메이크 버전 있죠.
네.
거기서도 이제 차를 막 잘 운전해가지고 네. 네. 따돌리고 도망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토리노가 이탈리아 자동차 공업의 상징적인 도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중에 이제 피아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아트가 토리노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저는 이탈리안 잡에, 근데 이탈리안 잡에는 이제 그 미니라는 차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미니라는 차는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제 영국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탈리안 차가 영국 영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탈리아의 영국의 자존심을 보여준다. 약간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화 속에. 근데 이제 토리노가 그만큼 자동차 발달한 도시라는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거 말고 뭐 제가 유벤투스가 연고지가 토리노 아닌가요?
뭐
자동차 축구에 대해서 밀라노인가요?
네.
하여튼 뭐
아니 맞나?
축구 관련해서도 토리노가 이탈리아
AC 밀란과 인터 밀란 그게 밀라노고
네.
토리노는 유벤투스가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대표적인 이런 공업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토리노이기 때문에 커피 중에 그 라바짜 커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게 아마 토리노에서 나온 걸 거고 그 다음에 약간 패션 브랜드 같은 거 중에 그 이탈리아 브랜드로 카파라고 해가지고
아,
사람 둘이 이렇게 등맞대고 있는 로고 있는 그것도 그렇죠. 아마 토리노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탈리아 대표팀이
토리노 동계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
네, 뭐 좀 잘 알려진 편인데
약간 그 뭐 이탈리아를 얘기할 때 뭐지 산업화되고 잘 사는 북부
네.
그리고 농업 아직도 농업 위주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북부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북부에서도 좀 북부에서도 북부 북부에서도 약간 서쪽 네. 네. 그런 쪽을 대표로 하는 도시가 토리노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대학 이런 것도 네. 잘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전기 사업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300명의 여학생 중에 300명의 대학생 신입생 중에서 여학생 7명 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293명의 다른 남학생들 틈바구니에서 리타 레비몬탈 치니가 열심히 공부를 잘 했다라고 합니다.
저 대학 갈 때 어지간한 공대 비율하고 비슷하네요.
요즘은 의대에 보면 여학생들이 막 절반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치대 같은 데 가면 여학생들이 막 70%씩 됩니다.
아, 요즘에 뭐 그렇죠.
네. 네. 요즘 그 사실 한국에서 치대의 여성 강세 현상은 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뭐 일을 더 잘 본다? 하필이면 또 왜 치대만 그래요 또? 치대가 이상하게 여성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높아요. 어떤 대학은 막 80%가 여성이고 막 이래요. 희한하게. 원래 안 이랬거든요. 우리가 치과의 의사 선생님 하면 옛날 영화 같은 데서는 마찬가지로 항상 남자 선생님 보통 약간 악하고 좀 감정이입이 안 되게 생긴 사람들이 치과 의사로 많이 나오죠.
맞아요.
영화 같은 데서는.
네, 그렇죠.
이거를 다 갈가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뭐 전기톱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입에 막 들이대려고 하고. 그런 게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네.
덴티스트라는 공포영화 보셨어요?
아, 예. 네. 그 있죠, 압니다.
그런 느낌이죠.
옛날 영화에 그렇다는 거예요. 치과 의사분들 다 잘 착하신 분들인데. 네,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치과 치대에는 훨씬 많아요, 남자보다. 왜 이렇지?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리타 레비 몬탈치니 시절에는 의대의 남녀 비율이 293대 7이었다. 그런 정도 이야기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을 열심히 다니다가 주세페 레비 교수라는 분한테 많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같은 레비시긴 한데 뭐 관련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이분도 뭐 레위기에 영감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레위가 그런 유대계 무슨 이런 종족 분파의 이름에서 그게 넘어와가지고 레위기라는 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그런 데서 이제 같은 성씨가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세페 레비 이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 계통의 그런 그 조상이 있는 분이시죠. 주세페 레비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근데 또 묘하게 아버지하고 성격이 비슷한 좀 약간 이런 분이었어요. 네. 좀 강하고 네네. 학생들이 뭐 못하면 막 질책하고 공부 많이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시고 막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 뭐지? 그 세리에 A 그 중계 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탈리아 선수들하고 그냥 일치하는 거 아닌가?
축구 선수는 아니시고요. 네. 신경 조직학을 연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앞서가시는 유능하신데 무섭고 일 많이 시키는 교수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 제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리타 레비 몬탈치니 말고도 한 두 명쯤 더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20세기 초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의학에 밝으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좀 성격도 그렇고 괄괄하고 힘들고 하니까 또 제자가 그렇게 많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데 리타 레비 몬탈치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낫네 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지 그분의 제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처음에 과학계에 발을 이때가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이렇게 한번 좀 헤맨 다음에 학교를 갔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한 3, 4살 정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21살인가 22살인가 그때쯤 돼가지고 처음 대학을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같은 학번인 사람들보다 다른 졸업학번일 때 자기 신입생이고 거의 이 정도 됐었던 거예요. 왜냐면 대학 졸업 방황을 한참 하다가 아버지 대학 가야 되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적응을 하는 게 근데 뭐 잘 극복하고 멋있게 약간은 좀 특이한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의 풍모도 좀 풍겼던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서 특이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겠거니와 뭐 제가 많이 봤던 책이 조사하면서 많이 봤던 책이 휘틀록이라는 분이 쓰신 여성 과학자들의 삶을 모아놓은 그런 전기가 있는데 휘틀록하고 딴 분이 같이 쓰신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 책인가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면서 힘들게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옷차림 같은 거는 되게 좀 허름하게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이탈리아 유행은 그런 게 없었겠지만 요즘으로 따진다면 맨날 뭐 추리닝만 입고 학교 다니는 좀 그런 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갑자기 졸업반쯤 된 학번에서 아주 풀로 차려입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놀랬다. 남학생들이 특히 저 사람이 우리 과에 있었어? 막 이럴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리타 레비 몬탈치니는 나중에 좀 성공하신 이후에는 화려하게 옷을 잘 입으시는 걸로 좀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멋있게 좀 이렇게 치장을 하시고.
스타일이 되게.
저게 약간, 이탈리안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이탈리아 사람. 저게 노벨상을 타도 저렇게 입는구나.
저게 약간 밀라노 패션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생도 예술계로 성공을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예술적인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풍모를 사실은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렇지만은 공부하면서 학교 다닐 때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느낌에 야, 이런 좀 재밌는 개성에 근데 나이는 또 안녕 리타 이러면서 말 걸어봤는데 너 뭐 나 알아?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하는 또 그런 또 그런 재밌는 누나. 약간 이런 감성도 있는.
리타 누나 또 오늘도 추리닝 입고 왔어?
하여튼 좀 그런 학생이기도 해서 좀 개성이 강한 그런 학생이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 신경세포의 세계에 주세페 레비의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대를 가장 많이 모았던 그런 학생들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겠느냐. 계기가 되었던 어떤 하나의 어떤 접점을 찾는다면 무엇이었겠느냐. 역시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화학이지요. 네. 젊은 학생이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인턴으로 실습을 한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의 당시에 특히 이런 세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맡길 만한 일이 손이 일단 제일 들이겄을 때는 일단 설거지를 많이 시킵니다. 시험 도구 이런 걸 씻어라. 시험 다 하고 나면 잘 씻어놔라. 잘 말려놔라. 이런 걸 먼저 제일 많이 시킵니다. 그거를 좀 잘하고 좀 이제 좀 경험도 있고 하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시킨 게 뭐냐면 세포를 볼 때 염색하는 거를 시킵니다. 염색하는 거. 세포를 현미경으로 그냥 드립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세포가 세포처럼 이렇게 가늘게 아주 작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몸의 세포라는 게 대부분 그냥 투명한 게 많습니다. 네, 색이 거의 잘 없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웬만히 현미경으로 보면 뭐 그냥 뭔가 허연 게 있다. 뭔가 뿌연 게 하나 있다. 이게 그냥 보일 뿐이지 그게 어떤 모양인지 내부 구조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항상 눈에 잘 뜨이도록 뭔가 염색을 해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고 염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세포를 분석하고 미생물을 관찰하는 일들이 쑥쑥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염색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미생물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세균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균을 크게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분류가 아니라 그람 염색법이라는 방법으로 염색을 했을 때 색이 잘 들어가면 그람 양성균이고 색이 잘 안 입으면 색이 잘 안 입으면 거기에 추가 처리를 해가지고 다른 색깔을 또 입혀갖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람 양성의 기본 염색법으로 색이 잘 안 입혀지면 그람 음성균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거를 세균을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정도로 이런 세포를 관찰하는 데서는 염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20세기 초 이럴 때는 이제 좀 이제 골치 아픈 것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세포를 하나 관찰해야 되겠는데 새로 발견한 세포니까 뭐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염색법 한 10개 정도 주면서 다 한 번씩 염색해봐라. 뭘로 보면 잘 보이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시킨 대로 무슨 약품을 뭐 부어가지고 뭐 10초 동안 어떻게 한 다음에 30초 후에다 물로 씻은 다음에 다른 약품을 붓고 요거 시킨 대로 해놓으면 이제 세포가 염색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하는 일종의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 주세페 레비하고 가까워지고 이 학생 기특하구만. 일 잘하네. 관심 많네. 이런 식으로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던 연구가 뭐가 있었냐면 세포의 개수를 헤아리는 연구를 했었어요. 세포의 개수. 생각해보면 상당히 연구해볼 만한 그런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 중에 대체로 기본적으로 절대 다수가 손가락은 이제 10개잖아요. 그리고 팔, 다리, 사지는 4개가 있어요. 폐는 2개가 있죠. 신장이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팔이 뭐 3개인 사람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팔이 5개, 4개가 된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머리카락 개수 이런 거는 제한이 없는 것 같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수치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하고 개수가 안 정해져 있는 게 막 있어요. 가만 보면.
그러네.
그래서 그거를 세포 단계에서도 한번 따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한 단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람의 뭐 척추가 있으면 척추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신경들이 쫙 빠져나가가지고 온몸으로 퍼져 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경들은 과연 개수가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우리 뼈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목은 목뼈는 7개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개수가 정해져 있을까 아니면 머리카락처럼 안 정해져 있는 걸까?
그러네.
이런 거 하면 헤아려 볼 만한 문제잖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세포 개수도 한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몸 전체가 세포 총합은 이제 딱 봐도 안 정해져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사람마다 키가 더 다르고 몸집도 다르니까.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을 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사람의 폐를 이루는 작은 단위인 폐포는 다 세포 몇 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뭐 그 동물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세포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포 동물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가장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동물로 예쁜 꼬마 선충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몸 세포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천 몇 개 정도로 항상 일정해요.
모든 네. 꼬마 선충이요? 네.
그때 그거예요. 그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꼬마 선충 그 세포, 그 신경세포에 그 하나하나를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걸, 그, 한 로봇도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수는 세포 숫자가 다릅니다.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
사람의 신경이나 혹은 뭐 세포의 다른 조직이라도 작은 단위로 봤을 때 세포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충분히 그런 거 있을 법 하잖아요. 사람의 뭐 그냥 지어낸 겁니다. 시세포는 사람의 시각에서 뭐 이런 시각을 느끼는 세포는 항상 뭐 4개씩 짝이 되어가지고 묶여있다. 이런 거 있을 법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동물들의 신경세포들, 이 주세페 레비는 신경을 전문으로 하는 의학자였으니까 신경세포들을 살펴보면서 신경세포들의 개수가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으면 몇 개로 정해져 있느냐 요거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이런 거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살펴보고 실험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실험을 끝없이 하던 그런 시기의 연구를 주세페 레비가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에 이렇게 휘말리게 됩니다.
네.
그거를 하면서 이제 자연히 이 평생을 이어져 나간 연구 주제에 이때 대학 들어가서 한 3, 4년 지난 요 시점에 이미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 담근 발에서 100살 될 때까지.
네.
계속 이분은 세상을 떠나 103세인가 그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시던 그 해에 낸 논문도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뭐 그 논문은 공동 논문이니까 제자들이 대부분 작업을 하고 본인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훑어보고 뭐 의견 한 줄 써주고 이름을 넣으신 분이 거겠지만 하여튼 그거라도 했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분인데 103세 될 때까지 그 바닥에 계속 발을 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하면서. 신경 세포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5개로 정해져 있다, 어느 부위에. 하나 생기고, 두 번째 생기고, 세 번째 생기고, 네 번째 생기고, 다섯 번째 생기면, 이제부터는 그만 생기자. 라고 하면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거가 어떻게 조절될 것인가.
네.
얘 빠져들면서, 이 신경 성장 인자의 길로 차 한 발 한 발 다가서게 되는, 그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는 흐름을 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살짝 불안한 게 이제 무솔리니가 유대인들 괴롭힐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렇습니다. 예, 이 시기에 이미 무솔리니가 인기를 얻고 있었고요. 이 무솔리니의 당이 무슨 당이었을까요? 파시스트 당이었습니다.
파시스트 당.
그 지금은 전 세계 아무 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런 건 안 지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무슨 우익 뭐 이런 극우 뭐 세력이라도 자기 당 이름을 파시스트 당이라고 안 지을 것 같은데.
네.
무솔리니 시대에는 그게 멋있는 것이던 나라를 사랑한다면 파시스트지만 약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당 이름을 파시스트 당이라고 지었죠.
네.
근데 이제 무솔리니 이제 망하는 바람에 파시스트 뭐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 욕이 된 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파시스트라는 단어를 이제 욕으로 자리 잡게 한 그런 인물이 이제 무솔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은 아돌프 히틀러의 선배죠. 파시즘이라는 이 아이디어로 이탈리아에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인기를 끈 독재자가 된 그걸 보고 히틀러가 나도 약간 무향처럼 되고 싶다. 약간 독일에서도 저걸 해야 된다. 라면 하면서 하다가 더 이상한 걸 개발한 게 사실은 나치즘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2차 대전 때 그 둘의 관계를 보면은 역시 싸움을 잘하는 게 형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솔리니가 세력을 키우는 게 한참 이후 대학 시절 요 무렵이었습니다. 1936년에 이제 의학 박사가 되게 되고 의학 박사가 된 다음에도 주세페 레비의 조수로 학교에 남아가지고 계속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때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많이 했던 게 손에 익게 된 게 이런 식의 동물로 실험을 하려면 실험 재료를 구하기가 쉽고 그 실험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연구 결과를 내기가 좋죠. 뭐 내가 어떤 생물의 신경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뭐 코모도 도마뱀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너무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구해가지고 뭐 코모도 도마뱀이 갑자기 어떻게 했더니 막 불을 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불을 뿜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닌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동물 실험을 하면 실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거북이 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실험을 해야지 네. 뭐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어떨 때 이렇게 된다라는 기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리타 레비 몬달치니는 이런 체온도 일정한 이런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동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동물 중에 가장 흔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닭으로 연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닭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 돼지하고는 다르게 소나 돼지도 되게 흔한 가축이죠. 그죠? 소나 돼지하고는 다르게 닭은 달걀이라는 거를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달걀은 세포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달걀이 점점 어떻게 내부에서 커나가는가를 관찰을 하면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는 모습,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모습, 앞으로 신경으로 자라날 부분, 앞으로 팔다리로 달근 팔이 있다고 하긴 좀 그렇군요. 앞으로 날개나 다리로 자라날 부분이 어디가 돼, 근육이 어떻게 생길까, 그거를 추적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세포 하나에서 커나가는 모습을 보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재료가 달걀입니다. 요즘도 달걀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달걀 실험을 하는 것을 요때 달걀을 실험 재료로 삼아가지고 하는 것을 요때 20대 시절에 의사가 된 요 직후 무렵에 하게 되면서 학교에 토리노 대학에 남아서 연구를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구가 아주 대단한 의사 대단한 연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1948년에 무솔리니가 매니페스토 뭐 인종선언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대인을 차별했다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갖고 있었어요, 애초에. 그냥 이탈리아 민족을 내세워야 된다. 외국인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 정도지. 이탈리아 사회에 잘 섞여 로마 시대 때부터 섞여 살던 사람이 네. 이탈리아 역사책에 보면 로마 시대 때 사람 중에 위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유대계 사람들 꽤 있습니다, 보면. 네. 다 이탈리아 역사에 우리의 이탈리아를 빌리는 100명의 위인들 하면 나오는 사람들인데.
아름다운
그거가 나쁜 네. 놈이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히틀러가 반유대주의 이런 걸로 대성공을 하는 거를 좀 보면서 그리고 독일의 영향을 또 역으로 받으면서 나도 하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38년에 이탈리아에서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나 이런 시민권 이런 거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특히 이제 후반에 히틀러가 했던 식으로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가지고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건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를 일인데 무솔리니는 이제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어울려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까지는 관여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우리를 이끈다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거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역할 이런 거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게 그때 당시에 파시스트 당에서 되게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상식에는 부합하면서 우리가 히틀러처럼 막 나가지는 않는 거지라면서 되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리타 레비 몬탈치니는 졸지에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잘리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약간 일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리타 레비 몬탈치니 주변에 있는 동료 후배 이런 사람들이 리타 레비 몬탈치니한테 청혼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결혼을 하면 더군다나 이분은 유대교 믿는 분도 아니니까 결혼을 하면 그 당시 이탈리아 제도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걸로 쳐줄 수가 있었나 봐요. 유대인 아닌 가문인 사람 성도 다 바꾸고 할 테니까 될 수가 있었나요.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이 이탈리아 성씨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축구 선수 말디니
말디니 가문에 들어오면 유대인이 아니게 되지 않냐고 리타 나랑 결혼해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핑계로 된 것 같아요. 핑계로
누군가의 흑역사인 것 같은 거.
리타한테 어떻게 들이대볼까 고민하다가
올커니
리타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리타 누나 요즘 왜 이런 거야 물어보니까 못 들었어 무솔리니가 어쩌고 했잖아. 그래 이게 내 기회인가 보다 했다. 어떻게 됐겠어요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그만하라고 조용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리타 레비 몬탈치니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부끄럽죠.
네. 네. 그래서 벨기에로 갑니다. 벨기에로. 벨기에로 갑니다.
중립국.
네. 벨기에에서는 자리 잡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자리를 잡아서 갔다라고 해요. 이 동문들. 레비 교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루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브뤼셀에서 좀 정부 치고 사나 싶었는데, 인종에 관련된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게 38년이었는데 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그것도 이 벨기에로 쳐들어오잖아요. 아니지.
맞습니다. 벨기에 그쪽으로 아르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소련이 폴란드를 양쪽에서 침공을 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폴란드에서 39년에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만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도 선전포고를 그 후에 했죠. 바로 하죠. 프랑스나 영국이 실제 참전한 건 그보다 좀 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전포고만 해놓고 안 싸우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폴란드 사람들 그때 욕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아 침략자 독일 규탄한다. 독일에게 선전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당시 폴란드 사람들이 그거 막 가짜 전쟁이다 이러면서
포니 워.
그래서 막 이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한테 막 원망도 막 하고 했던 적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 당시 동맹국이잖아요. 적성 국가 사람이 된 거예요, 벨기에에서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너 여기서는 너 이탈리아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벨기에에서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벨기에에서도 뭐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불과 한 1년여 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일단은 토리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리노에서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불법 의사를 하면서 삽니다. 불법 의사.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꼭 나오죠.
네, 존윅에 네. 나오는.
꼭 나오죠. 그런 뭐.
그 뭔지 알겠네요. 존윅에 나오는.
갱들이 총싸움하면서 싸우면 총 맞잖아요.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합법 의사는 총상을 발견하면 신고를 항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 알고 찾아와서 어쩌다 총 맞으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항상 불법 의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갱단 총 치료를 했다는 건 아니고.
존윅이 이렇게 싸우다가 총 같은 거 맞고 이제 그 콘티넨탈 호텔 컨시어지에 가가지고 아 이거 뭐 체크인 하겠습니다 의사가 있나요 하면은 이제 룸서비스로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존윅 시리즈에서는 그 불법 의사가 되게 멋있게 나오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깽영화에서 불법 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필도 이탈리아라서 이렇게 상상이 되네요.
뭐 리타 레비 몬탈치니는 뭐 존윅 같은 사람을 치료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사람
모르죠. 근데 사실은 어차피 불법 의사니까 뭐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긴 한데 정황을 볼 때 뭐 마피아들 뭐 시칠리아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
아 이때 전쟁 중이니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혹은 병원비 너무 비싸다는 사람들, 야 거기 레비 몬탈치니 그 아가씨한테 가면 감자 두 개 주면 진료 해준다더라. 야, 이런 식으로 살아남는 불법 의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보기에는. 이때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때보다 한 몇 년 앞서가지고 한참 뭐 무솔리니가 등장하는 뒤숭숭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때 당시에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엄청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주변에서 혹은 본인 스스로도 아 진짜 아버지 말대로 공부 안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중간에 잠깐 울컥울컥 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뒤늦게 학위도 따고 이제부터는 진짜 뛰어난 학자로서 인류의 미래를 여는 의학 연구를 해볼 테야, 생물의 새로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파헤칠 테야라고 했는데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인종에 관련된 제도가 나와가지고 근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기회를 잃은 게, 실험에 실패해가지고 기회를 잃은 게 아니라 내 물건이 초전대체가 아닌 걸로 증명이 돼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쓸데없는 이상한 인종제도로 뭐 꺾이고 그거가 안 되는 그거를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외국으로 건너갔는데 외국에서도 또 이상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해요. 또 기회가 꺾이고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서는 막 야, 저 집에 그 레비 아저씨 집이라며 요즘에 이렇게 망했대. 뭐 그런 동네에서
저 집에 어제 존윅이 피 흘리면서 들어가더라.
불법 의사하면서 막 살아야 되고 하니까 정말 제 생각에 이때 마음 고생 심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이때 좀 방황했다,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무렵 스트레스로 한 10년 감소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대학 동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돌아와가지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미국 갔다 왔다며 미국 어때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한번 있었대요. 왜냐면 난 미국에서 뭐도 보고 미국은 확실히 다르더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주니까 별 희한한 연구를 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막 좋은 얘기 많이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타야 넌 뭐 하고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불법 이사로 뭐 이렇게 얘기를 있어요. 하니까 네. 그 친구가 되게 막 놀라면서 엄청 막 실망하고 야 근데 우리 중에서 동기 중에서 네가 제일 잘했잖아. 근데 불법 의사하고 살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리타르비 못할지니 엄청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내 인생 이게 뭔가.
이래서 100살까지 살겠나.
엄청 마음의 상처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가 꺾이고 막 되게 방황하고 뭐 술독에 그렇죠. 빠지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리타르비 못할지니는 이 신경 성장 인자를 뭐 발견할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강한 신경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거실하고 침실에 실험실을 차립니다.
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토리노의 동네에 양계장을 찾아가가지고 계란을 사가지고 웬만하면 유정란으로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계란을 사가지고 그 계란으로 집에서 실험을 합니다. 네. 실험 도구 같은 게 잘 없잖아요. 그러면 시계방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아주 세밀한 집게 같은 거 없냐고. 그런 거 구해온 거. 그리고 실험 시설 같은 걸 이렇게 만들려면 좀 더 큰 것도 뭘 설치해야 될 때 있겠죠?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오빠가 건축적으로 아니까 장비나 설비 같은 거 이런 거 부탁하고 해가지고 집안에 이런 또 불법 실험실을 꾸며가지고 이런 간이 실험실 같은 거를 집안에 꾸며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짜 대단하다.
경이롭죠? 아, 이분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100살까지 살 만한 포텐셜이 있는 분이에요.
진짜, 이 정도는 해야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웬만한 외부의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수많은 계란으로. 심지어 이분,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이때 물자가 좀 부족해집니다. 전쟁 상황이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막, 어차피 뭐 불법 의사라서 이런 거에 익숙해졌는지 사기도 많이 치고 다녔다 그래요. 우리 집에 지금 애가 있는데, 갓난 아기라가지고 영양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계란 같은 거라도 어디 하나 없냐고, 라고 하면, 계란 좀 구해주겠죠, 그러면? 그 계란으로 실험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실험이 다 계란이 끝나면, 네. 그걸로 또 오믈렛을 만들어, 오믈렛을 네.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 또 먹었대요.
네, 네. 먹어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리타가 실험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실험을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수술 중이라고 사실은 뭐 계란 수술하는 거였죠. 네,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말리고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는 곳에 실험실 꾸미는 걸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격동 500년 등장인물 중에는 토마스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력 장애 학생의 어떤 집착처럼 느껴지는. 그런 실험실이었다면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 승리네요, 진짜.
본인이 회고하기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짝 약간의 차이로 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회고하기로는 이렇게 내가 그때 당시에 실험에 빠져든 것이 약간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인생이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됐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수용소한테 끌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고 미래도 암담하고 현실도 암담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모든 걸 다 잊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에서 마음 가다듬기 위해서 뭐 서예를 하거나 네네. 등산을 하거나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도 계신데 이분은 계란을 해부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기간에 뭔가 뭐 좋은 결과가 나와도 좋지만 손을 안 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이 기간에 좋은 결과까지 나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이런 신경 발달 이런 거에 대한 논문 같은 걸 여기저기 좀 구해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생리의학계의 존윅 같은 분이세요.
정말 그런데요. 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시다가 미국의 어떤 분의 연구 논문을 하나를 보고 감명을 좀 받게 되는데 이분 진짜 너무나 미국인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빅터 햄버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사실은 이분도 이제 유럽 쪽에서 건너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 뭐 이런 데서 사셨던 분이겠죠. 네.
이랬는데 뭐 사실은 피자 되게 좋아하고 이런.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하여튼 미국에서는 빅터 햄버거라고 하는 프로페서 햄버거라는 분이셨습니다. 네. 사실 연구는 신경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햄버거 교수님.
배고파졌어요.
피터 햄버거 교수님. 피터 햄버거 교수님 연구 논문. 이분이 논문을 낸 것 중에 재밌는 논문이 뭐가 있었냐면, 이분도 마침 이 달그로 실험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달그에서 이제 신경이 자라나는데, 신경이 자라날 만한 곳에서 근육이 자라나는 것을 제거를 하면, 근육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다른 부분이 다 정상적으로 조건이 잘 갖춰지더라도 신경이 안 자라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딴 게 뭐 옆에 영양분도 많이 있고 신경 자라날 공간도 있고 조건이 잘 갖춰져도 근육이 옆에 없으면. 근육이 같이 자라주지 않으면 똑같이 옆에 근육이 자라나는 부분에는 신경이 자라나지만 근육이 없는 곳에는 신경이 따로 도달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 이분이 달그를 조사를 해가지고 계란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요거를 보고 영감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근육에서 어떤 신호를 주는 물질이 있는 것일 것이다. 근육이 자라나면서 주변에 어떤 물질을 내뿜어주면 그게 신경에 닿았을 때 신경이 이쪽으로 커나가야지라고 하면서 커나가는 형태로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때 이미 신경 성장 인자라는 거에 대한 네.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얻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햄버거 교수가 한 실험을 더 다양한 조건에서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하면서 논문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근데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 성과가 꾸준히 이어진다라는 이 정도였죠. 1942년경쯤 해가지고, 사실은 이탈리아가 세계 제2차 대전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많이 치렀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무솔리니 엄청 싫어하는데, 아프리카의 로마 제국처럼, 나도 유럽과 아프리카 두 개 대륙을 뭐 어쩌고 네, 막 이런 네. 환상으로 아프리카 전쟁을 치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데서 세력을 많이 갖고 있던 영국하고의 전투를 벌이다가, 근데 뭐 제대로 잘 안 풀려가지고, 독일군이 도와줘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뭐, 유명한 사람으로 뭐, 롬멜, 뭐 이런 사람들 넘어와가지고, 뭐, 사막의 여우 뭐 이런 네. 별명으로 뭐 인기를 높이기도 하다가, 뭐 결국은 뭐, 사막의 여우 하면 이제 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막의 여우가 활약은 뭐, 잘 했지만, 네. 네. 결국은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전선에서 진작에 좀 패배를 하게 되죠.
엘 알라마인
뭐 전투 뭐 이런 데서 뭐 패배하고 몽고메리 이런 사람 영국 장군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 처칠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그 엘 알라마인 전투 끝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뭐지 시작 뭐 시작
끝의 아니고, 시장이다 뭐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이거 뭐 엔드 오브 비기닝이라고 시작의 끝에 불과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런 섬들 그런 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국, 미국에 있는 폭격기들이 이탈리아까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편할 때 얘기했던 한니발이 있던 카르타고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쳐들어온다면 이제 뭐 비행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연합군의 폭격을 막 받게 됩니다. 이탈리아 지역이. 이제 당연히 토리노도 중요한 산업시설이 있는 도시니까 네.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연합군 폭격 때문에도 막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되나 어쩌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탈리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솔리니가 사실 이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사람이 약간 맛이 가거든요. 약간 뭐 무솔리니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약간 인생의 의욕을 잃었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시기는 약간 필로폰 같은.
약물 중독도 약물 좀 되고.
합법이던 시절이라.
그래서 뭐 이탈리아 정세가 막 달라져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쫓겨납니다. 이탈리아에, 이게 참 재밌는 게 상원 의원을 이제 세네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탈리아에는 지금도 상원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상원이란 말 자체가 로마의 원로원을 해서 따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상원은 좀 원로원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는데 이탈리아 상원에서 네. 무솔리니가 잘립니다. 무솔리니가 처음에 잘려가지고 완전 분노했다라고 해요. 아니 이 자식들이 다 나 때문에 한 자리씩 하고 있는 놈들인데 나를 감히 잘라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때문에도 이탈리아가 형식적으로 왕국이었거든요.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재가를 해야지 이 총리 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면 왕은 나를 안 자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왕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왕한테 왔는데 왕도 무솔리니를 보더니 나 노아스는 원래부터 싫어했어 라면서 자르는 거예요.
왕자의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무솔리니 잘립니다. 무솔리니가 잘리고 세상이 바뀌고 뭐 새 무솔리니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두 번째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무솔리니도 잘린 마당에 후계자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그런 수완을 발휘를 하겠습니까? 연합군에 항복하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진작에 어떻게 진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 43년 정도 돼가지고 연합군에 다 항복을 해버립니다. 예, 45년이 돼야 전쟁이 끝나잖아요. 43년이면 이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중반이거든요. 이탈리아가 진작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추축국 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데 셋 중에 하나 제꼈다. 네. 좋아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탈리아를 도와준다라는 명목으로 독일군들이 이탈리아에 쫙 깔려 있었거든요. 사실은 연합군들이 시칠리아 같은 데 건너가서 싸울 때 독일군들하고 주로 싸웠습니다. 독일군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나니까 독일이 사실상 이탈리아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무솔리니 잘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솔리니를 감옥 같은데, 감옥 비슷한 그런데 유폐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독일의 뭐 특수부대 IC 뭐 험상궂은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작전을 시켜가지고 무솔리니 구출 작전을 독일군이 감행을 합니다. 독일군이 뭐 이상한 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날아가가지고 무솔리니를 구출해가지고 독일 쪽으로 데려가가지고 로마 앞에 떨어져 로마에서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살로라는 데다가 이탈리아를 앉혀놓고. 다시 네가 이탈리아 정부 하나 차려라. 라고 해가지고, 아직 무솔리니가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사실은 독일군들이 다 이탈리아를 조정하는, 이런 상태, 이상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무렵을 배경으로 한 되게,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원 같은 섬에 이렇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놀다 가고.
네, 놀다 가고. 고립돼가지고,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깨우치고, 뭐, 이런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합군들이 이탈리아 드디어 이탈리아 본토에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대병력을 이끌고 이탈리아에 상륙을 막 해보니까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을 해보니까 이탈리아 군하고 이제 싸워야 되겠다 막 사실 어저께쯤에 막 뭐 아프리카나 시칠리아에 싸운 적도 있는데 이탈리아 본토에 갑자기 상륙을 하니까 막 이탈리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뭐 꽃목걸이 걸어주면서 막 피자 같은 거 막 주고 이게 본토 파스타라고 막 주고 니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까지 먹던 건 피자가 아니야
우리 어저께 항복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제발 독일군 좀 몰아내 달라고 뭐 갑자기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아 드디어 전쟁이 끝났나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가하게 뭐 피자 먹고 뭐 이탈리아 아저씨들하고 데이트만 하다가 돌아가면 되는 건가라고 있는데. 또 갑자기 독일군하고 내일부터 또 막 싸워야 되고 이탈리아에서 뭐 몬테카시노라든가 안지오라든가 사실은 연합군 장병들이 굉장히 많이 전사한 무시무시한 전투들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항복을 했는데 독일군하고 막 싸우다가 그런 막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하고 가까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완전 나치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리노에서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러다가는 아우슈피츠로 갈 수도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일가족이 심지어 그 레비 교수나 이런 교수님들 동문들도 다 같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피한 채로 도망을 갑니다.
뭐 좀 멀리 가지 왜 하필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거기까지 가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연고도 있고 먹고 살만 했나 봐요. 특히 뭐 그럴 만한 게 이게 그 가짜 신분증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이름 바꾸고 레비는 아무리 봐도 너무
재밌네요.
너무 이거는 유대인 이름 같다. 레비 말고 그냥 몬탈친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신분증 말고 리타 말고 조금 더 좀 더 약간 더 뭔가 그래 그레텔로 하자. 그레텔 몬탈친이라고 하고 다니자. 뭐 이런 식으로 가짜 신분증을 가족끼리 다 만들어 가지고 신분을 버리고
유대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뭐 최진영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 아시아 출신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피렌체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한 1, 2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이때 당시에 무슨 빨치산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태백산이에요.
빨치산이라는 게 원래 그리스,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남유럽 쪽에서 쓰던 말이죠. 그쵸, 파르티산. 네. 그런데 빨치산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원조 빨치산.
파시스트라든가 나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치산들이 그 활동을 하는 데에서는 뭐 거기와 관련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벌써 한 몇 년 불법 의사를 많이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좀 익숙한 거예요. 연합군들이 들어온 다음에는 연합군 쪽에 의료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2차 대전에도 활약을 직접적으로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네. 전쟁이 끝나고 토리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이제 다시 뭔가 자리를 잡고 의사 일을 잘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정황을 보기에는 초기에만 해도 이런 식으로 연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의사로서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대형 병원에서 큰 활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워낙에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약간 유대계에다가 2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미국 가서 한번 갔다 오셨을 줄 알았거든요.
잘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리노에서 뭐 토리노 뭐 레비 의원 뭐 이런 거에 병원장으로 뭐 유명하신 분이 될 뻔도 했는데 네, 네. 그때 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햄버거 교수가 햄버거 교수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신이 쓴 논문을 봤는데 네. 내가 연구한 거를 상당히 참신하게 잘 발전시킨 것 같더라. 당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어떻게 실험을 그렇게 잘하냐고. 나는 되게 고생고생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를 이렇게 쉽사리 낸 것처럼 보이냐고 진짜냐고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 감탄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좀 나하고 좀 교류를 하면서 좀 이런 거 좀 알려주고 나도 좀 당신한테 좀 가르쳐 줄 테니까 교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좀 진작에 불렀으면 전쟁도 안 겪고 좀 고생 덜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뒤늦게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래서 1946년에 빅터 햄버거 교수가 일하고 있던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네. 세인트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 한 학기만 교환 연구원 교환 교수처럼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일하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네. 그 후 30년 동안 여기에 적을 두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참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거하고 통하죠. 뭐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얘기죠. 그래서 빅터 햄버거 교수의 초대로 미국의 중부 지역이죠. 중부에서 약간 북부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에 가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뭐 미국을 과거에 특히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한 20세기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19세기만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스피릿 오브 세인트루이스.
그렇습니다. 네, 그 뭐죠 그게?
그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비행기 네. 린드버거가 탔던
네, 린드버거 탔던 비행기 이름이죠. 네. 네. 그 이제 원래는 비행기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린드버그에 대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미국에서도 사실 요즘에는 뭐 린드버그 뭐 유명하긴 한데 뭐야? 이렇게 크게 인기가 없는데 1920년대 당시에는 린드버그가 완전 슈퍼스타였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막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알렉산더와 린드버그 중 고민하고 있어요. 막.
그냥 약간 린드버그가 새로운 미래 시대를 상징한 하늘을 정복한 사람이다. 과거에 뭐 사람들끼리 과거에 고리타분한 구세대적인 정신으로 뭐 이런저런 이상한 생각이 젖어가지고 서로 쌈박질이나 하던 이런 것은 19세기까지의 문화고 20세기 현대 시대는 하늘을 정복한 린드버그의 정신으로 불타는 시대다. 막 이런 생각에 완전 미국이 막 그런 막 휘말려 있었던 시기가 20년대 한번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린드버그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는 바람에 린드버그 자식을 막 어떤 나쁜 놈이 납치해가고 막 이래서
그 린드버그법이라는 것도
유괴 사건도 악명높고 한데 그 린드버그가
그 뭐지 오리엔탈 특급 그 살인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윈드버그가 조종한 비행기가 원래는 그냥 스피리트 호, 뭐 약간 투혼, 뭐 이런 이름의 호였는데. 그 스폰서를 세인트루이스에서 해줬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 무슨 클럽에서 해줬어요. 네. 시 당국에서 해준 거 아니고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에서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릿 오브 세인트루이스가 된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어떤 특별한 정신이 있는데 네. 뭐 세인트루이스는 자유를 사랑하는 정신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비행기로 개발된 게 아니고 후원을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이 해줘서 하여튼 근데 그만큼 세인트루이스가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때는 Meet Me in St. Louis 뭐 이런 그쵸? 영화도 있고 네. 뭐 하여튼 St. Louis 하면 약간 뉴욕도 뭐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이지만 뉴욕은 너무 거대한 도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서부에 있는 도시들은 약간 새로 개척된 도시잖아. 약간 이런 게 전통적인 미국 느낌이 있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온 세계 문화가 다 들어온 곳이 뭐 서부의 도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전형적인 미국의 도시라고 하면 뭘까라고 할 때 한동안 많이 나오던 곳이 이제 세인트 루이스였습니다.
그 미시시피도 흐르고 막 중기선 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트롤리. 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공업도 좀 발달돼 있는 편이에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맥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 아닐까요? 네. 버드와이저의 본사가 처음 있던 곳이 세인트 루이스였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세인트 루이스가 참 그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였는데.
세인트 루이스의 이름으로 가나요? 세인트 루이스 이름 이야기로 가나요?
루이스인가 이러면서. 네.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네네, 시간이
20세기 중반에 세인트 루이스가 계속 몰락해 가거든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나온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약간 슬럼가 때문에 망해 있는 약간 범죄의 도시 아이고. 이런 거에 배경으로도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게 좀 나옵니다.
어떤 영화가 있죠?
제가 리사수 편에서 이야기하면서 80년대, 70년대에 뉴욕이 개판이라는 거를 묘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던 영화로 이스케이프 프롬 뉴욕이라는 SF 영화가 나온 적이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되면 뭐 뉴욕이 완전 무법처지, 무법천지의 종말 이후의 세계처럼 보이는 뭐 그런 영화. 우리나라에서 무슨 코브라 대작전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나왔어요. 네. 그 영화 있는데 그 영화를 세인트 루이스에서 찍었습니다.
아, 예. 네.
그 이제 뉴욕이 망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세인트 루이스가 되는
네, 라는 게 영화의 내용인데 그 세인트 루이스에서 찍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그런 뒷골목 이런 데서 많이 찍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세인트 루이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곳으로 많이 나왔는데 좀 이제 슬프죠. 어떻게 보면 세인트 루이스가 그렇게 몰락해가는 과정을 세인트 루이스에서 머물면서 이탈의 비문탈증을 좀 봤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만 이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요 학교는 지금도 훌륭한 학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이게 세인트 루이스에 있지 뭐 워싱턴 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워싱턴 DC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곳에 머물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빅터 햄버거 교수 앞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니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다 보여주고 제대로 된다. 검증도 확실히 해봐고 빅터 햄버거 교수는 상당한 충격도 주게 되죠. 아니 이런 기법을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개발하셨냐고. 우리 거실에서 개발했다. 이런 실험 도구를 어디서 만드셨냐고. 시계방에 마리오 아저씨가 주신 기구로 만들었다고. 네. 마리오는 제 지어낸 이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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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면서 감동을 주게 되죠. 이때 당시에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의 이 햄버거 교수 주변에 이런 신경 연구를 하는 미국의 또 유럽에서 건너온 그런 유망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 있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몇 년 계속 머물게 되고 나중에는 이탈리아하고 미국을 오가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적을 이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 이후 30년 동안 두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름 때문에 예상을 못했는데 이 햄버거 교수님이 귀인이셨군요.
그렇습니다. 햄버거 교수님이
귀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름 때문에
결정적인 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장인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성장인자 중에서 이 신경성장인자가 제일 먼저 발견된 거거든요. 네. 성장인자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금 이제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면 이제 두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물의 활동 중에 하나죠. 특히 세균 같은 단세포 동물,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끝도 없이 계속 줄줄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무리를 이룰 때까지 늘어나기도 하지요. 조건만 잘 맞아주면. 네. 그래서 우리 뭐 녹조 현상, 그러니까 이거 혹시 아시나요? 녹조 현상을 흔히 설명할 때. 녹색의 조류가 많이 생기는 게 녹조 현상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녹조 현상할 때 그 조자는 조류라는 뜻의 그 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조수 간만에 차 할 때 그 조자입니다. 녹색이 밀물처럼 밀려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조류라는 거를 보통 이야기할 때는 약간 식물성 미생물을 조류라고 하거든요. 아,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 캐리비안의 해적 그 낯선 조류가 그 낯선 새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낯선 조류할 때 그 조류인 거예요. 녹조가 아무래도 좀 낯선 조류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건 그건데 조류라고 하면 광합성만 하면 다 조류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조류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해조류 이런 거 말할 때처럼 그런 식물 같은 거를 조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녹조현상 일으키는 거는 그런 식의 생물이 아니라 세균들입니다. 세균들. 주 녹조현상의 주 범은 세균들입니다. 녹색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퍼지고 퍼지고 해가지고 뭐 온 강을 다 뒤덮을 정도로 온 호수를 뒤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게 녹조현상이죠. 그래서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새끼를 치는 것은 그렇게나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온 강을 다 뒤덮을 정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랄 때는 그렇게 안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계속 뭐 밥 먹으면서 산다고 해도 막 키가 15m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빠르게 자라다가 성장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세포 분열이 멈추고 그냥 어른의 그 크기대로 그대로 있죠. 대국적으로 봐도 그렇거니와 부분 부분을 봐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람의 귀가 자라난다. 어릴 때 귀가 조그맣겠죠? 귀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요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제 귀 같은 경우에는, 제 귀 크기 정도 될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요 정도 크기를 이루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커지는 거예요. 귀가 계속 점점 커져가지고, 뭐 코끼리 귀처럼 이렇게 커진다. 이런 일은 안 발생하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쵸.
귀가 어떻게 지한테 적합한 크기를 알아가지고, 야, 더 이상 우리 분열하지 말자. 여기서 더 분열하면 부처님 귀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귀라는 말을 세포들끼리 쓰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사실 신기한 현상입니다. 세포의 분열에 대해서 사람의 세포 분열을 기본적으로 따질 때, 크게 세포는 자라날 때, G-phase, G단계가 있고, M페이스가 있다. 두 단계로 세포가 자라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M페이스가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토시스. 마이토시스가 세포 분열하는 이게 원래 뜻은 뭐더라? 하여튼 세포 분열하는 단계를 마이토시스라고 합니다. 원래 뜻이 세포 분열이라는 뜻이었던가? 세포 분열하는 단계 마이토시스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G, 갭입니다. 갭. 마이토시스와 마이토시스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단계.
네. 네.
그래서 G페이스하고 M페이스로 크게 사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 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거의 같은데 이 G페이스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G1페이스하고 G2페이스, G1단계, G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S단계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신터시스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S단계에서는 DNA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부터 일단 먼저 많이 뿌려놓고 두 배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분열 단계가 되면 그 유전자를 갈라가지면서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는 형태로 G1, S, G2, M 요 단계를 반복을 하면서 세포가 계속 새끼를 치면서 분열을 하고 숫자를 불려나가고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인 사람 세포의 절대 다수 대부분은 G1페이스의 세포가 다 멈춰져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한대로 자라나지 않고 귀가 계속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단계로 멈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생겨가지고 세포를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뭐 피부가 뭐 때가 생겨가지고 벗겨졌다. 뭐 상처가 생겨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 뭐 분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G1 단계에서 S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S단계가 끝나면 G2단계, M단계로, M페이스로 넘어가면서 세포가 분열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세포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G1단계에 멈춰져 있는 세포가 S단계로 넘어가게 되느냐, 그게 어떻게 조절되느냐가 사실은 사람의 몸이 어떤 형체를 갖고 어떻게 자라나느냐의 핵심이라면 핵심이죠.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원 단계에서 S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사람의 세포에 퍼져 있는 거예요. 사람 세포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방해하는 물질을 방해하는 물질이 네. 나오게 되면 방해하는 물질의 화학 반응이 차단이 되고 그럼 원래 S단계에서 이루어질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DNA가 생기고 사람이 세포의 분열로 새 세포를 만드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단계의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물질의 반응을 끊어주는 그러니까 S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원인이 돼주는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약자로 GF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이제 GF 뭐 조금 뭐 GF가 찾아보면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발견된 NGF, 신경성장인자에 대해서, 리타르비 몬탈치니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은 비슷한 거예요. 신경성장인자 물질이 나오면, 그거를 신호로 해가지고, 화학 반응들이 무슨 쫙 일어나면서, 신경세포가 계속 커나가는, 신경세포가 계속 자기 새끼를 치면서 불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근육에서 그런 NGF, 신경성장인자 물질을 분비를 해주기 때문에 근육이 생겨야지 거기를 따라서 신경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리타르비 몬탈치니가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신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극적으로 신경세포가 자라나려고 할 때 신경세포를 파괴해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세포 사멸, 에이팝토시스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뭐 사람의 노화 이런 거 네, 이야기할 때도 네. 종종 이야기되는 네. 현상인데 그거 자체를 이 NGF, 신경성장인자가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성장세포가 이름은 신경성장인자가 이름은 신경성장인자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신경성장 중단 방해인자인 네,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밝혀지는데 연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밝혀내게 되냐면 이런 물질 같은 게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신호처럼, 신호탄처럼 그 물질이 분비되면 아, 자라나야 되겠다 해서 자라난다라기보다도 그 물질 자체가 어떤 재료가 되어가지고 자라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조건을 맞춰주기 때문에 뭐 그때 자라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자라나는 것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신호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신호처럼 작용하는 거거든요. NGF는 성장인자들은 대체로. 네네. 그거가 꼭 필요해서 그게 없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자란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재료로 활용은 되지는 않지만 네네. 그게 약간 신호를 주는 것처럼 말을 해주는 것처럼 네. 야, 자라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효과를 이 물질이 들어가면서 내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사실 좀 고비였는데 네. 리타르비 몬탈치니 같은 경우에 암세포 중에 그것도 이제 쥐로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쥐의 암세포 중에 일부를 조금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달걀에다가 살짝 끼워 넣었더니 암세포가 옆에 살짝 들어온 게 무슨 뭐 조건이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네. 뭐 좋은 세포도 아니고 암세포인데 네, 네. 그죠? 살짝 넣어줬더니 달걀에서 신경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리타르비 몬탈치니의 묘사에 따르면 신경이 수북하니 신경으로 뒤덮인 모습이 될 정도로 리타르비 몬탈치니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마치 시냇가에 냇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처럼 신경이 쑥쑥 자라서 나오더라. 나 처음에 봤을 때 내가 무슨 환각을 보는 줄 알았다. 현미경 너무 밤새도록 들여봐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경이 자라나는데 암세포가 재료가 돼줄 리는 없잖아요. 그쵸. 암세포라는 게 도움이 될 리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암세포가 제멋대로 계속 증식하려고 하는 거니까 암세포는 그 암세포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계속해서 신경이 자라나라라는 신호가 되는 물질을 옆으로 계속 분비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정상세포에서 신경을 계속 무한대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GF 발견을 위한 길을 열었죠. 네. 이거 실험을 하려고, 이거 실험을 하려면 이제 세포 대 세포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계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계란 세포를 떼내가지고, 시험관 같은 데서 키우면서, 유리판 같은 데 위에서 뭐 세포 배양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하죠. 세포만 따로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험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브라질에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그거를 자기가 실험을 하는데 리타레비 몬탈치니가 리우데자네이로로 오면 그 실험 같이 해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세인트루이스에서 브라질까지도 막 갔다 옵니다. 네. 이거 실험을 해야 되니까 가방 속에 쥐 두 마리를 들고 그것도 이제 또 실험을 싱싱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쥐를 살아있는 채로 이제 아이고. 들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생했겠죠. 뭐 통과하고 하는데 네. 뭐 검색하고 막 하는데 뭐 신고하실 물건 없어요. 쥐 두 마리 이렇게 해야 됐겠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결국 다 성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검역을 통과한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46년에 세인트루이스로 건너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험이 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대략 1953년 그러니까 약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당시에 같이 열심히 연구하던 스탠리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짝처럼 굉장히 같이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인데 스탠리 코엔 이 사람은 화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 암세포에서 흘러나오는 나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도대체 뭐가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 가지고 결국은 너브 그로스 팩터 NGF 신경 성장 인자가 어떤 물질인지 찾아내게 됩니다. 신경 성장 인자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신호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약간 뭔가 뭐 사람이 뭐 마약으로 왜 하필 또 예시를 들었죠? 아, 카페인을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각성이 된다 이런 것처럼 카페인처럼 이렇게 간단한 물질이 어떻게 하는 게 신호 전달에 되게 편리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사람 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유망한 부분에 비하면 간단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NGF가 처음 발견한 NGF 같은 경우에도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원자 개수로 따지면 원자 수천 개가 엮여 있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긴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실험실에서 비타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 이런 게 아닙니다. 생명체 진짜 근육 같은 곳에서 근육 만들 때 옆에서 잠깐 옆구리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겁니다.
아주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전에 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독약이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사람을 소량으로도 사람을 완전 혼수 상태로 일으킬 수 있는 일산화탄소 이런 거 탄소하고 산소 원자 딱 두 개로 되어 있는 엄청 간단한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신경을 자라나게 하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물질 NGF 이런 거는 수천 개의 원자가 절묘하게 제자리에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복잡한 물질일 때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하네요.
좋은 일일수록 쉬운 일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와 이런 게 있다니 라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고 아 드디어 한 건 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유명한 학자로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교수도 되고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탈리아에서도 명성이 점점 알려져가지고 로마에도 연구소를 하나 차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 잡으면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NGF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막 그렇게까지 막 세계의 발견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생각이 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리고 신경을 자라나게 하는 물질이 있다고 신기하네.
그렇구나.
예, 여기 네. 그러니까 신경 연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와 대단하다라고 네. 하지만 생명 전체에 관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막 대단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이런 그로스 팩터라는 게 온몸에 곳곳에 작용하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스탠리 코엔이라는 이 사람은 EGF라고 해가지고 피부에서 세포가 자라나게 하는데도 이런 성장 인자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비슷한 방식으로 또 밝혀냅니다. 그래서 NGF, EGF 나오고 또 그로스 팩터가 요즘에는 수백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쫙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알려지면서 사람의 몸을 성장시키고 자리 잡게 하고 사람이 자라나가지고 사람 구성을 하는 이런 몸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 온갖 몸의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그로스 팩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이 이 널리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렇다면 이 그로스 팩터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 리타 레비 몬탈치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신경성장인자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고 라고 해가지고 위인으로 점점 그
추앙이 된
그런 흐름을 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80년대에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야
NGF, 신경성장인자, 그리고 좀 성장인자, 요즘에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연구를 되고 있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발달했을까. 뭐 신경성장을 따지려면 뭐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능이 높고 어떤 사람은 똑똑해지고 어떤 사람은 뭐 그에 비해서 뇌의 어떤 부분이 좀 발달을 못해가지고 야, 그 사람은 다른 부분은 다 똑똑한데 뭔가 계산을 너무 못하더라. 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신경은 왜 잘 자랐고 어느 신경은 왜 못 자랐을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 NGF 이야기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죠. 뭐 믿을만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검색을 해보시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뭘 잘 먹으면 NGF가 잘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 뭐 똑똑하나 성적이 좋아집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네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될 정도로 뇌 연구를 하는데 많이 연결돼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뭐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알츠하이머 연구를 할 때 사람의 뇌세포가 어떨 때 잘 안 자라나 안 자라는 아니면 어떨 때 죽게 되느냐 그렇게 재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를 따질 때도 NGF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 알츠하이머 연구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치명적인데 유인원의 지능을 높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요거는 조금은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많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감성에 관련된 신경세포가 잘 못 자라나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NGF를 이용을 잘 해가지고 혹은 NGF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신경을 잘 크게 해주면 우울증의 회복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발상도 있습니다. 이게 반대 발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경세포가 제대로 못 자라면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 쥐가 멀쩡한데 이상하게 의욕이 없고 쥐가 제대로 못 자란다. 왜 이렇지? 살펴보면 뭐 해마 부분 같은데 신경세포가 제대로 못 자라고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NGF하고 어떻게 엮어가지고 어떻게 프리해볼 이런 게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통증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유, 뭐, 이 원인도 잘 모르, 병원에 가도 원인도 모르겠다는데, 아, 이렇게 온몸에 뼈마디가 쿡쿡 쑤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신경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과도하게 자라나 있다.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 그 과도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좀 죽여버리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NGF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신경을 좀 이렇게 NGF의 작동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잘 이용을 해가지고 신경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통증 같은 거를 좀 경감을 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으로도 NGF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NGF보다 더 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 키 크는 비법 무엇일까요? 네. 뭐 이런 거 있죠.
당연히 엄청 많던데.
네, 당연히 그로스 팩터하고 성장 인자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광고도 막 나와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메시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키 무슨 희귀질환이 있어가지고 키 크게 하려고 막 엄청 주사 같은 거 많이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도 그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인자 크로스팩터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무슨 크로스팩터는 GF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IGF를 연구를 했는데 이게 키 크는 어떤 비결이 될 거라고 뭐 이런 식의 기사 같은 거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당연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살짝만 분위기만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몸이 어딘가가 마비가 됐거나 어딘가가 뭐 절단되어서 못 쓰게 됐을 때 그럴 때 그거를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 그러네요. 키우는 방법 할 때도 성장 인자를 잘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 손가락을 내가 하나를 잃었는데 손가락이 다시 키워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그 아이언맨 3탄인가에 보면
리자드
그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상위 군인들이 몸의 한 부분을 잃었는데 어떤 악한 과학자 같은 사람이 그걸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네. 아니 그걸 개발하면 그냥 그걸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로 왜?
그걸로 군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무슨 그걸로 뭐 악한 일을 하려고 하죠. 네. 아니 그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그런 엄청난 기술 개발 그냥 성공해가지고 아니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돈 많이 번 다음에 네. 돈으로 그냥 그 악한 일을 하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자기 전사를 키우는데 그런 걸 사용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로스 섹터를 이용을 하면 예, 그런 쪽 연구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상처가 났을 때 좀 더 잘 아문다. 흉터 없이 잘 아문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만 해도 중요한 거예요. 뭐 엄청난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네네. 그리고 또 또 잡다하게 많이 나온 이야기가 우리 피부 미용이나 노화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관련해서도 맞아요. 뭐 그로스 팩터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성장 인자 어떻게 돼야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럴 법하죠. 연결 고리가 있을 법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리타 레비 몬탈치니의 이 실험 과정에서 이미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암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정신없이지만 계속 자라나는 게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자라나는 거를 차단을 해버리면 암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항암제 중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이제 투병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많이 생각이 될 정도인데 뭐 원인이 한 가지로 좁혀지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설명도 많이 합니다. 항암제로 치료를 하면 사람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암의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성장을 죽이는 약을 몸에다가 투여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차단이 돼가지고 머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조금은 도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뭐 논문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암 투병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암 투병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우울해지죠. 사람이 우울해지는데 일부는 지나치게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나 혹은 암에서 투병을 끝내고 나서도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게 사람의 신경이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뇌세포는 어릴 때 언제까지 자라나오냐면 그 후로는 안 자라나온다. 새 뇌세포가 없다. 뭐 머리 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요즘 현대 의학에서는 뇌세포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자라나는 게 있는 걸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암 치료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자라나야 될 뇌세포가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게 차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더욱더 강한 우울감과 이런 의욕의 부족이나 의지의 부족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도 나오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성장인자와 맞물려 있고 그런 게 그래서 많이 있어요. 뭐 암을 치료를 하지만 피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항암제 마시면 피부 부작용을 줄이는 혹은 뭐 탈모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성장인자를 잘 이용하는 뭐 그런 약을 같이 쓴다라든가 혹은 암세포에게만 작용하는 성장인자를 죽여주는 약을 잘 넣어가지고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깔끔하게 막는 항암제를 개발한다. 이런 데서도 이제 성장인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또 이 성장인자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현대 어떤 신약 개발의 성배라고들 하는 이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사람의 몸 중에서 어른이 된 다음에 대부분의 몸의 부위가 계속 자라나지는 않죠. 뭐 팔, 다리가 계속 길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성장한 후에도 계속해서 키우면 자라나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그게 이제 모낭 쪽에 있는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는 성장인자가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넌 계속 S페이즈, M페이즈로 계속 가라. 지원 페이즈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수치 적어진다. 계속 가라라고 계속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계속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로스 팩터가. 근데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머리를 계속 자라나게 해보자라는 발상이 있기 때문에 성장인자는 사람이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발판이 된 첫 번째 연구가 리타레비 몬탈치니의 야매 이런 말씀 안 되죠. 불법 의사 하면서 계란 실험하면서 시작되었던 거기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1970년대에 일단은 이 연세가 벌써 되셨으니까 1970년대에 이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은퇴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다른 기관에서는 계속 또 경력을 해 나가시고, 아, 그럼 뭐 현장에서 하시는 교수님으로서는 은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연구소의 소장님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해가지고 계속 또 연구는 또 계속 해 나가십니다. 70년대 이후에도. 뭐 이분이 2010년대에도 논문을 내셨는데요. 막 네, 계속 네. 연구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진짜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12년 말 정도니까 2010년대에 논문을 내셨으면 진짜 최후의 최후까지 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100살 넘어서까지
슈퍼에이저스라고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런 보시면 이 성장 인자는 온갖 약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한 그런 연구 조직을 이끌고 이런 일도 계속해서 해 나가셨고 논문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셨습니다. 네. 2001년도에는 상원 의원이 되셨어요. 이탈리아에서.
네?
이탈리아에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탈리아에는 종신 상원 의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분 종신 상원 의원이 90대에 되셨습니다.
와, 약간
2000년대 초에.
진짜 그 원로원 같은 느낌의 상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명성에는 약간은 해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뭐 정치판에 튀어들었으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네. 더군다나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뭐 꼭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도 뭐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토리노의 유복한 가정 출신이기도 하시고 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좀 보수적인 예, 이런 그러니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탈리아에서는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상원의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진보 정치인들은 싫어했어요. 이탈리아 정치인들. 이거 뭐 과학에서 명성 얻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뭐 얼굴마담 비슷하게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이거는 떳떳하다는 식으로 내세우지만 네. 결국은 보수 의석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수작 아니냐. 그래서 그 진보 쪽에서는 좀 싫어했습니다. 그럼 보수 쪽에서는 환영했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보수 중에서도 좀 이 극단적인 보수파들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이탈리아 정치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쵸.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아니 무슨 할머니가 정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네네.
아니 뭐 할머니가 아니 뭐 손녀나 손주나 보시지. 아 근데 뭐 손주도 없다면서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런데 결혼 안 해서 손주도 없다면서요. 아 그럼 도대체 뭘 정치를 하시나 이런 사람들이. 같은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있었어요.
네. 뭔가 이탈리아 느낌이네요.
아이고 너무 또 이탈리아에서 나쁘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아, 나쁜 거 아니고 이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네.
그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수 정치인이라서 보수파들한테서는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뭐 보수의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네. 보수파 중에서도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뭐 단점에 대한 지적도 말년에 특히 정치하시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너무 좀 그 독선적으로 활동하시기도 했다. 이분 특히 이제 연배 좀 드신 다음에 좀 더 특히 이제 화려하게 막 이렇게 어떤 네. 이제 어떤 기관의 수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여기서 발표를 하고 멋있게 보이고 이런 게 점점 중요해지니까 네. 누구와 관계를 어떻게 맺고 네. 이런 게 중요해지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런 거에 너무 치중했다. 아니 뭐 패션 모델이냐 과학자냐 약간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옷 잘 입는다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아, 들으면 기분 좋다고.
한편으로 과학적인 업적 중에서도 일부는 비판받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신약 개발 이런 쪽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작용이 발견이 돼가지고 나중에 금지된 약 이런 것도 좀 나왔거든요.
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는다거나 신경 관련된 증상약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이 부작용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진작에 그래서 바로 금지가 되는데 네. 이탈리아에서는 좀 더 늦게 금지가 된 거예요. 왜 이탈리아에서는 이 약이 늦게 금지가 된 거냐. 리타레비 몬탈치니가 관여한 거라고 해가지고 올해까지 허용해 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중에 좀 나오고 해가지고 정치판에 발을 담궈서는 좀 그렇게 명성에 누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명성에 비판을 받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노벨상 탄 다음에
다음입니다.
하신
다음 한참 옵니다. 노벨상은 80년대에 받으셨고요. 정신은 21세기 돼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무솔린이 잘랐던 그 의회에 가가지고 나는 뭐 누구 잘랄 사람 없나 뭐 이런 하셨겠죠. 네, 상원의원이었으니까
네.
존경을 받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 정치인이 되신 후에는. 거는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과학에 많이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항상 하고 다녔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존경도 많이 받으셨고 굉장히 연로하셔서 80대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에서 리타 레비 몬탈치니 인터뷰하신 거 보시면 뭐 이분 미국에서 교수 30년 하셨기 때문에 영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어권 매체하고 인터뷰한 것도 많이 자료가 있는데 다 80대 90대 인터뷰하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말씀 잘하십니다. 네, 멋있게 말씀 잘하시고 정정하게 90대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100세 되시면서 약간 활동이 주춤해지셨어요. 100세 되시면. 그래도 100세 기념 행사 막 이런 것도 막 토리노에서 막 크게 열어주고 막 이랬어요.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 중에 100세 돌파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아, 또 노벨상 수상자들 다들 나이 많기로 유명한데도 또 아,
100세 돌파는 또 리타 레빈 못할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로도 뭐 행사 아직, 하고
아직 유일하시지 않으세요?
아마 그 후에 지금 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이분이 처음이고요. 네. 그러시다가 2012년에 12월 30일에 로마에서 103세를 일기로 사망을 하셨는데 이제 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부고 같은 걸 보면 네. 왜 사망하셨는지 보통 원인을 좀 안 써놓습니다.
아, 모릅니까? 안 써?
아니, 뭐 원인이 있으시겠죠. 네. 네. 리타 레비 몬탈치니는 부고 기사를 보면 보통 그냥 뭐 돌아가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냥.
다 이해하잖아요.
103세라서 그러셨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네. 이탈리아의 거인 리타 레비 몬탈치니의 실제로 키도 좀 크시거든요.
네, 네.
리타 레비 몬탈치니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제 약간 모델 그 간지가 약간 있으셨죠.
모델 간지. 네. 네.
소설 같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소설 같은 순간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네. 이분이 이 NGF 연구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 아 이게 뭔가. 물질이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듯한 물질이 있는 거다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호 전달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네. 세포들 사이에는 이렇게 신호 전달로 이루어진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먼 옛날에 세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습성 중에 하나가 이제 넘어온 그런 느낌인데 세균들 같은 경우에 서로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같은 걸 좀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세균들이 많이 갖고 있는 습성 중에 쿼럼 센싱이라는 게 있어요. 세균들이 숫자를 자기들끼리 숫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단은 한 10개의 세균 정도는 모여 있어야지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세균들끼리 서로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이쪽이 10개 모인 집단이다. 이쪽이 9개다라고 하면 야 저기 하나만 더 보태주자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훅 몰려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균들끼리 서로 야 너 거기 몇 명 있어 거기 몇 명 있어 이런 걸 따지는 거를 쿼럼 센싱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한 명치 신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내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옆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다른 세균이 그걸 감지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몸속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어나면 아 이건 주변에 내 동료가 두 명 있다는 뜻이구나. 이건 세 명 있다는 뜻이구나. 10명이면 이게 역 넘었잖아. 네. 이제부터는 여기 정착이다. 이런 식으로 몸이 바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약간 냄새를 서로 내뿜으면서 그걸로 대화를 하는 듯한.
네.
그런 식으로 세균들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균 같은 단세포 생물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 협력을 하면서 서로 들러붙어가지고 모여서 생긴 게 사람 같은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습성이 몸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야, 넌 여기서 더 자라나라. 넌 여기서 자라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신경이 좀 자라나줘야지. 이런 거를 서로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신호 전달을 한다. 시그널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이 자라나는 거에 NGF라는 신호 전달용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발견했느냐. 아까 중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넘어갔던 그 암세포를 집어넣어가지고 달걀 속에서 신경세포가 팍 자라나게 됐던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순간 근처의 연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진짜 수북하게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네.
뭐 털 복숭이처럼. 그걸 보고 와 털 복숭이처럼 자라났는데 신기하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세심한 과학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어느 부분이 좀 더 복슬복슬하게 신경이 많이 자라났고 네. 어느 부분이 좀 덜 자라났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관찰이 되었느냐. 암세포 주변에 있는 쪽에서 나가는 혈관, 그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혈관 쪽에서는 그 혈관을 다른 방향으로 신경세포들이 왕성하게 많이 자라나 있었는데 그 암세포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들 있죠.
네.
암세포로 피를 집어넣어주는 혈관. 그 혈관에는 신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그 자체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신경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냥 그 암세포 자체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경이 많고 거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경이 적으면 암세포에서 뭘 무슨 뭐 소리라도 지르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혈관을 따라서 피 흐르는 피 도는 방향을 보니까 피가 나가는 쪽으로는 신경이 많이 쏠려서 자라나는데 피가 달걀을 한 바퀴 쭉 돌고 들어오는 쪽으로는 돌아오는 쪽으로는 신경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따라서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에서 무슨 성분을 주고 그게 달걀을 따라서 쭉 신경을 따라서 퍼져나갈 텐데 달걀 한 바퀴 다 돌면 점점 엷어져가지고 얼마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쪽에서는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하나가 어떤 물질 하나가 다 사라져가지고 암세포에서 거리는 비슷하지만 핏줄이 들어오는 피가 돌아오는 쪽에서는 신경이 별로 안 자라는다라는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재료라든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아 자라나 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어떤 물질이 핏줄을 따라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다라는 것을 수북히 자라난 계란 속의 신경에서 피가 그 안에서 어떻게 도는지를 관찰해내 가면서 그 아이디어를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떤 섬세한 작은 사실을 열렬히 캐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약간 추리소설 같은 그런 과학적인 눈 아닌가 결국에,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그 물질이 혈관을 따라간다는 증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이게 지금 발견된 지 조금 오래됐는데 왜 탈모 치료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만은 아닌가 봐요.
그 약간 헤어 위스퍼러 이런 거 있잖아요. 속닥속닥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봐요. 봅니다.
마치 연구 분야도 그렇고 이분이 그 특별히 장수하셨다는 점 때문에 마치 이분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장수하셨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하는데
제가 노화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거 파셨으면 좀 많이 파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SNS가 있었다면 인플루언서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리타 레피 문탈치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과학자를 이야기하게 되나요?
이번에 만날 분은 분의 연구 분야만으로도 대단한 위인이십니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셨군요?
화학이죠.
하지 마요.
화학이죠, 화학.
어느 분이시죠?
네, 이태규 박사님.
아,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학자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카이스트의 중앙도서관에 가면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중앙도서관 앞쪽에는 장영실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만 하여튼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태규 박사님 동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이제 말년에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훌륭한 학교에 장영실과 함께 거기에 있는가.
우리나라 현대화학의 초기를 장식한 인물이고요. 아마도 지금까지도 한국의 수많은 화학자들 중에서 최고의 화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뭐
이승기?
적어도 이분 둘이 친분이 있으셨어요.
아 진짜요?
북한의 이승기, 남한의 이태규라고 할 정도로.
아, 진짜요?
네. 아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손꼽을 만한 한국 최고의 화학자라고 하면 후보로는 항상 등장할 만한 인물. 현대 약간 좀 이런 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 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민대 박사님이요?
네, 나와서 좀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판탈 A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나와달라고 해볼까요?
아니,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지? 그냥 저는 작가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또 한국 현대과학이 막 성장하던, 근현대과학이 막 성장하던 그 격렬한 시기를 또 대표하기도 한다라는 과학자, 이태규 박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유명하다. 뛰어난 학자였다. 뭐, 한국 3대 천재였다. 도쿄에서도 알려줬다.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말 뭘 한지 잘 안 알려져요.
맞죠.
우리 오펜하이머 편에서도, 제가 참, 우리 오펜하이머의 계절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진짜 온갖 유튜버 채널에서, 오펜하이머 막 쏟아졌는데,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뭐 핵폭탄 만든 거 뭐 그렇다 치고 과학자로서 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우리밖에 얘기 안 하는
그거를 얘기해 준 데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또 그걸 좀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태규 박사님 위대한 과학자다 뭐 얘기 많이 있는데 뭘 했길래 위대한가. 네네. 또 의외로 또 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세계에서 가장 또 즐거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의 세계로 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0월 한글날 특집 격동 500년 다음 달 기대해 주시고요.
한글날을 특집이라는 건 방금 생각하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 추석 특집인가 하고 봤다가 추석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저희 지난달에 삼태성주가 배터리 대장정을 마쳤죠.
아, 예, 맞아요.
다음 주에는 일단 새로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으로 쉬는 것도 있나요?
아, 그러니까 저희 10주년 특집 행사 편집분이 정규방송 되신 나갈 거라고 파트님이 얘기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태성주 한 달 쉬고 새로운 주제로
한 달이나 쉬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쉬면 한 달 쉬잖아요.
한 번 쉬면 한 달이죠.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주제로 10월부터 다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용 기자님 삼태성주 같이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새 주제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반도체.
주식 시리즈로 가는 한 번 가게 됐습니다.
주식 선배장이 이제 반도체가 유력하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은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9월에 10주년 특집 행사 편집분이 나가고 10월부터 반도체 이야기로 아마도 삼태성주가 계속 여러분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약간 주식 종목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따라해서 삼태성 프로스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 뭐야?
삼태성 프로 TV 약간 이런 거 없어요?
아, 삼태성 프로 TV.
네. 뭔가 또 주식이라고 하면
아, 삼프로 TV 그거죠.
왠지 좀 프로 이런 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삼태성주가 더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그거 아닌가요?
하시면 유식했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약간 삼태성 프로.
일단 닉네임을 거주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10만 돌파 언제 하는 건가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연초만 해도 제가 진짜 우리 최팀장님께서 진짜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네. 아, 올해는 되겠지.
금년에는 10만 간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 벌써 9월인데
지금 몇 얼마?
96,500인가 그렇습니다.
아, 저 계속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 매번 봐요, 저는 진짜.
알겠습니다.
아, 우리 10만 언제 가나요?
네, 진짜.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삼태성 플러스 이렇게 하면 좀 검색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아, 네네.
반도체 네. 아이템 괜찮거든요.
아, 네, 반도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성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태성주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달에 이태성 박사님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한 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